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우리 14절 중반까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 21장 5절로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4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을 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과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멘. 말씀이하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라도 주님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고민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고민. 그런데 사실 전 이 두 단어가 그리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고민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인 듯도 싶습니다. 우린 대개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인이라 이해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을 예수 구원 역사의 한 축에 포함시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거인, 또 믿음의 조상, 이 정도 인생이라면 고민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큰 약속도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주님 그에게 이렇게 큰 약속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요, 이때 한 번만 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6절, 15장 4절, 이후 16장, 17장 계속해서 그 외에도 여러 번 주님은 그와 그의 아내에게 주의 놀라운 이 약속을 자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확인해 주셨더랬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자주 아브라함에게 당신 주신 약속을 이렇게 자주 확인해 주셨을까요? 사실 그들이 주님 약속 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도 주님 약속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 약속이어도 쉽게 믿지는 못했을 테지요.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님 좀 자주 말씀하셨다면 믿을 법도 했을 텐데, 돌려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의 과거라고 해도요, 주님 참 믿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 결국 당신의 그 약속대로 이들 부부의 오래된 문제를 끝끝내 정말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들 부부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21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과 모든 이들을 웃게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사라의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아주 큰 변화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이 성취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다른 종류의 웃음을 그녀의 웃음이 변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라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속으로 비웃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딱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아주 호되게 질책당했습니다. 네가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마음으로 비웃는 그러한 웃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얻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쯤에 잔치를 열어서 그래서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당시에는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지금보다는 늦었을 테니까 한 살 터울이 아니라 아마 이때 이삭은 한 세 살 정도도 되었지 않았을까 그리 추측들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아이가 젖을 떼는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잔치를 베푸는 당시 지역의 어떤 그 관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두를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기쁨의 잔치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주의 약속은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로 이 고민은 끝났고요. 웃음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잔치가 또 다른 고민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근거로 보면 이삭의 나이를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3살로 본다면은요 이스마엘은 아마 17살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추측해 본다면은요 이제 막 젖을 때 나이를 청소년기에 있는 1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놀린다? 희롱한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9절에 놀리는지라 이곳의 원문의 단어는 메차헤크라고 말합니다. 메차헤크 그런데 이 뜻이 어떠한가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 라고 하는 강경한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은 그냥 아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놀리고 놀았다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핍박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었던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젖뗄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함에 따라 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리 반응했으리란 생각을 우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그 엄마의 그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 엄마의 그 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짚어보면은요 하갈도 그리 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성경은 그녀가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마주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간혹 괜히 사라가 예민한 여인이 되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엄마도 그 아들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오늘 이 잔칫날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참지 못하지요. 어찌합니까? 이런 상황이 되자 결국 사라는 본문 10절에서 이들을 빨리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말씀의 약속으로 얻은 생명,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기쁨과 웃음의 자리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고민에 빠져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헌데 원래 사라도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하갈의 행동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잔칫날의 이스마엘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악한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발단 그 시작은 사실 사라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라가 이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요. 사라 이전에 이름 바뀌기 전에 사라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으라고 그렇게 제안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명의 잉태를 포함하여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서 자녀 없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지와 운행이셨음은 분명합니다. 고로 오늘 그녀의 말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저지른 그녀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그녀 스스로가 먼저 판단하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러한 제안, 이러한 생각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가 있을 것이라 그의 자녀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를까요? 아브라함도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라가 이 제안을 하였을 때 그도 아무런 반응 없이 대꾸 없이 그녀의 이 제안을 수락하고 그리 했기 때문입니다.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후사를 보는 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행태였기는 하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날의 사라. 여러분 그녀는 스스로의 판단, 결정, 방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고민의 늪을, 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의 상실, 그래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래된 고민이 끝난 듯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한 고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바탕에는 이러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결정, 내 의지, 내 방법, 내 계획 그렇게 해서 파내었던 내 고민과 근심의 구덩이에 주님이 말씀의 성취로 주신 기쁨의 웃음도 모두 함몰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고민의 늪은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난 북클럽에서 읽은 첫 번째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첫 번째 소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저자였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더 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요. 원문으로 가난한 이 부분이 파산을 뜻하는 분명한 그 이유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이해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내 심령이 파산해야 즉 내 것이 완전하게 없어져야 그 완전하게 사라진 그때 그 끝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전부 주님 앞에 포기치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고민은 보이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안에 남은 것들로 또 다른 고민의 늪을 스스로 파들어가기 시작했고 가장 기쁜 날을 가장 근심 어린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의 늪에 안 빠지려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 모든 의지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해 전 유행했던 드라마 한 대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과외 선생은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스스로 파놓은 고민의 늪에 구덩이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우리 모든 육체적 의지와 욕심과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과 잔치의 때에 마음껏 웃지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자초한 사례의 어리석음 우리는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내 뒤에 계신 주님 신뢰하고요 내 앞에 있는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고민의 늪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부터 있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요 매우 근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보면 주님의 대안들이 말씀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밤새 아브라함에게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러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셨겠거니 라고 우리가 14절 말씀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11절과 12절 사이입니다. 고민에 휩싸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날 그때 그 무엇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근심 아니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과 12절 사이에 아브라함 보십시다. 크게 근심하는 중에서도요 주께 나아가지도 않았고 주께 묻고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의 그 빈 공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가까운 사람도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과 흥정했더니 밀당했더니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악한 소돔을 살려주실 만한 조건으로 의인들의 숫자를 하나님하고 그렇게 좀 조정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못했습니다. 어디 하나님하고 그렇게 밀당합니까? 혼나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보았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정작 이때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매우 근심됐던 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잔치가 있었던 날이 망쳐져 버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고민의 늪에 빠지면 이래서 위험합니다. 고민은 걱정은 하나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무서운 것입니다. 고민의 늪에서 하나님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주님 이리 경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염려 고민을요. 성적인 방탕함과 술취함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마음에 둔해졌다라는 말은 영적인 예민함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영적인 예민함을 상실한 그 상태에서 주님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고민의 늪에 절대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요. 이런 고민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 찾는 것도 잊어버렸을 법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민을 멈추어 주십니다. 고민의 늪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 서만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약속하시고요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가게 그렇게 조치해라. 하나님 그리하시지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여종 하갈이 낳았던다 하더라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그 여인을 쫓아내서 광야와 사막 가운데로 내보낸다라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 쉬웠을까요? 그래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13절 말씀에서 이스마엘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안심시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도 그럴 것은 하나님도 일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에게 이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 긍휼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중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멘. 주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요,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음날 아침에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고민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요, 늘 그대로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번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요구에도 다음날 아침 일찍이 종과 함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갈, 이스마엘을 둘러싼 과정은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허나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에 그는 곧 고민을 끝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 상황은 저렇고 이건 이렇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들을 내보내라 하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 우리를 고민 속에 잠기게 하지만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나를 고민에서 건져냅니다. 말씀 정리하죠. 고민하기 시작하면 고민할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말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고민은 더 깊은 고민만 낳을 뿐입니다. 내가 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인생은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고민이 삶보다 더 무거운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향한 단단한 신뢰로 내 걱정에 물은 마음을 잘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걱정과 고민 속에 헤매이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에 만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